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2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대 명령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졸지 마세요. 자, 오늘은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사명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명령, 전쟁을 해서 싸워서 정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을 해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이 마음대로 정복하고 마음대로 개발을 해버리면요, 지구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들을 보호를 해야 돼요. 괜히 지나가면서 나무 꺾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괜히 잘 지나가고 있는 개미들에게 물 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개미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집에 기어다니는 개미는 잡으셔도 돼요. 그들의 위치를 그들이 잘못 잡은 것입니다. 모기들도 보면 잡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자연 만물들을 개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껏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차적으로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젠가 이런 그 법을 만들었었죠. 그 표를 만들었었죠.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자,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라 그랬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슬람권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슬람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해서 그들과 결혼하려고 그러면 막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막아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따님이 몇 살이죠? 절대로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일부 일처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 다처제로 하기 때문에 아내가 많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자 막 애를 쓰는데요. 그들이 많이 생육하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즉 지옥에 갈 사람들을 너무 많이 양산을 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아담과 하와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요, 다니면서 아주 그 자연을 부수어 가면서 정복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순리대로 해 나가야 돼요. 자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를 해 주어야 돼요. 말도 못 하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함부로 꺾어서도 안 되고, 삽으로 함부로 쳐서도 안 되고. 제가 문경세제에 가보니까요, 그게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큰 우리나라 소나무를 갖다 V자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서 송진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쟁 물자로 사용을 하려고 그 송진을 받아낸 그런 나무들이요. 즐비하게 길가에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막, 좀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왔습니다. 나무에다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내어놓고, 그렇게 이 자연을 깨뜨려 놓은 그런 걸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연은 보호를 해주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요즘에 그 물고기를 잡을 때 그 쌍끌이 어선이라고 그러죠. 배 두 대 가요. 그 물을 밑바닥에 딱 제가 저인망 어선 쳐가지고 싹 끌고 가면 씨까지 물고기의 씨까지 다 끌고 와서 잡아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잡고 잡아서 팔 수 있는 것만 잡아야지 다 가져와 버리면은 씨를 말려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요. 함께 우리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도 우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잡아버리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 물고기 다 잡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하게 개척을 해서는 안 되고 질서 있게 그리고 순리대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고 땅을 점령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 골프장이 너무 많이 생겨지는 거 나무를 다 베어내고 너무 그렇게 많이 짓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자꾸 해나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일이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이 화가 나면요. 홍수가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 다 그렇게 베어내시면 안 돼요.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명령에 더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또한 중요한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에는 문화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고 자 보시면은 그러므로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지상 대명령 아주 큰 명령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고요? 가서 그랬죠. 가기 위해서는 우리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면서 키우라 그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죠. 목사님, 세례를 왜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 구원을 확증하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죠. 세례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물에다가 내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물에 빠져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금 물에 푹 잠갔다가 끌어올리죠.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본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의식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평신도도 이제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학교를 모집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평신도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는 말은요, 그냥 옆에 가만히 우두커니 계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곁에서 도와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하느냐, 선교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요, 이전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평신도 리더들을 배출을 해냈었습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이 교재 하나만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양육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만나서. 놀라운 사실은요, 가르치는 이 사람과 배우는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이 15주 동안에 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많이 있으려면요,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면 그 현장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와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그냥 뭉뚱거려서 다 주신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좀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시고 입도 좀 뜨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외에는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마이크 테스팅. 예. 이게 지중해죠. 요즘에 이 지중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설이 돌면서 또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따라 여기 큰 바다가 하나 있죠. 이게 무슨 바다입니까? 사해 바다죠. 그럼 이거는 뭐죠? 그렇죠.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갈 땐 여기서 건너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가 있죠? 가나안이죠. 그래서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곳은 어디죠? 천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영적인 천국을 상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 부르면 꼭 장례가 났는데요. 지금 장례가 났기 때문에 그냥 이 찬송을 한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기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데요. 지금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로 시리아죠. 시리아가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메섹이 바로 시리아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과 조금 좋지 않은 관계 있는 나라가 이란이죠. 여기 이란. 여기 이라크가 있고, 여기 이란.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은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유다는 예루살렘이 남쪽으로 해서 유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요 이스라엘의 핵심되는 수도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끝은요, 어디라고 인식이 되어져 있었냐면, 여기 보게 되면은, 지중해 여기 유럽이 있죠. 유럽에 여기 프랑스가 있고, 요 남부지 여기에 보면은, 이게 포르투갈이 있고, 여기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스페인. 우리 성경에는 스데바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스페인을 또 이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파냐라고 그러죠. 에스파냐와 스페인은 같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에스파냐와 스페인.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끝은 스페인, 스테바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스페인에 자기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러나 결국은 가지 못했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경로를 보게 되어지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위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서울과 남한과 그리고 평양과 땅 끝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흘러가야 되냐면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가까운 주변을 가고 가까운 주변에서 더 멀리 여기 사마리아 거기서 더 멀리 이제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그렇게 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요, 나로부터 성령의 이 물이 흘러가죠. 해서 누구에게 가게 되어집니까?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내 가족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 가족, 그 다음에 친지분들 조금 더 넓혀서 친구분들, 친구,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그 다음 우리 대구, 그 다음 대한민국, 그 다음 북한, 그 다음에 땅끝, 전세계 열방,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라 그랬죠.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요, 내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한 것이 많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성경책 속에만 가두어두시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간증거리가 있는지 이것을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특별한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 세상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조금 정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첫 번째로는요, 대립으로 보는 관계입니다. 대립. 이것은 교회와 세상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각기 따로따로 사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산속에서 거기서 늘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립으로 보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이거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이게 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으려면요, 조금만 들어가 계시다가 빨리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견해는요,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섞여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WCC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뒤똥거려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뒷돈 뒷거래 하면서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뒤에서는 금은 돈이 오고 가는 겁니다. 해서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과 교회는요, 이렇게 타협을 하는 중재의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다. 대신에 이 교회와 세상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자,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정복. 원래 제 이름이 정복이었다고 그랬죠.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요, 제 이름을 이정복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주 이름처럼 아주 과격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정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이 이름 대신에 맑을정 나라근, 나라를 맑게 하라, 이런 이름으로 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은요, 말씀으로 이 나라를 맑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죠? 별로. 눈 좀 뜨십시오.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정복을 당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그래야 세상의 어두움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세상을 정복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길레스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분리된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요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봅니다. 그것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본받고 싶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행실은 엉망이면서 입으로는 예수님 찬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요. 이 입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 거룩한 삶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내가 막 괴팍스럽게 이렇게 하고 하면서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니 나가라 그럽니다. 니 나가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아내가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럼 남편이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대하지를 못한다고요. 함부로 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전도는 삶의 모범, 즉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분들에게는 이 말이 안 통합니다. 내 삶이 통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니보다 내가 더 잘 산다. 니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꼭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일에 대한 자세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적인 활동 여기에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래를 하죠. 잠을 자죠. 차를 마시죠. 운전을 하죠. 대화를 하죠. 윷놀이를 하죠. 예,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윷놀이를 할 때에 사기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고 계십니다. 운전을 해 나갈 때에 이건 뭐 성경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지키셔야 됩니다. 신호등 잘 지키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래를 하실 때는요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설거지를 하실 때는 이 밥그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씻으셔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분당에서 족발을 시켜서 밥을 한번 먹었었는데 그 쌈을 한번 싸서 먹었는데요. 그 쌈에 이 손에 보니까 뭔가 득지득지 붙어 있어요. 쌈을 뒤집어 보니까요. 진딧물을 비롯한 각종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그 쌈을 가지고 바가지에 물을 싹 담갔더니요. 이게 뭐가 많이 떠서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십니다. 그 나중에 제가 조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요. 그 씻지 않는다고 그러대요. 혹시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씻지 않고요. 상추나 깻잎의 그 뿌리를 딱 잡고 착 흔들어가지고 착 펴지잖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칙칙이 물 뿌리는 가지고 칙칙칙칙 뿌려가지고 이렇게 내어놓는데요 이렇게. 씻지도 않고 워낙 수조가 많으니까 칙칙칙칙. 하나님께서 그 칙칙칙 할 때 그거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심히 보고 계신다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합격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합격을 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분은 잘못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섬길 기회로 만드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나는 나의 이 목수 일을 통해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떡집을 하시는 분은 평생 떡집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저는 떡집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주님의 일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떡집 일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목사로 일해야 됩니다. 예, 나는 이 떡집의 일을 통해서 목사로 일하다 왔습니다. 떡집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떡집에서 일을 하실 때는요, 거기 쌀 비율을 잘 맞춰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거 안 좋은 쌀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심껏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 낮에 이제 설거지 하시는 분들, 장로님들도 설거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요, 양심껏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뭐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했지만 나중에 또 목사님도 하십시오 하고 막 가지고 오시면 그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저는 좀 봐주십시오. 다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 서서.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죠. 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 일을 하는 것 있죠. 이 일을 하는 것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저주를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타락을 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이 있었죠, 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지켜라.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에 속하는 것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지금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은 그때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럼 평생 탱자탱자 놀면서 지낼 것 같습니까? 영원히?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타락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죠, 그죠? 열 고을 권세를 우리가 차지한다는 말은요, 열 고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런 말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냥 놀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한번 올려보라고. 하늘을 올리다 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느냐고.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저 별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다섯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시면서 한 고을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하고 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열 고을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천국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많이 주셨는데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제 타락을 해버렸는데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렸고 깨어져 버렸고 그 가운데 그하는 죄가 들어가는데 원죄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로또가 있다고 그러죠. 로또 복권할 때 로또. 모르세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또가 있는데요. 로또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 할 때 그 로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백억 되어지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해지겠습니까? 안 간절해지겠습니까? 예,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악된 사람이 너무 평안하게 낙원에서 살게 되어지면요. 죄악 가운데 푹 빠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부패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난 다음에도요. 세상은 그때도 그렇게 많이 타락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에 놓으신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었죠. 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타락을 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죠.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969세를 향수하고 죽을 그때에 너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악이 너무 순식간에 관영해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 아담 할아버지가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 다 있었거든요. 아담 할아버지가 900몇 살까지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900몇 살 동안 태어난 사람들 얼마입니까? 아담 할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셋도 있고 그 밑에 자녀들 다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다 불러서 미안하다. 예, 나 때문에 미안하다. 막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했겠죠. 너희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얼마나 쉽게 타락을 해나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땀을 흘리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꽃게를 칠하다가 보니까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라고 주신 이것은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요.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는 것은 탱자탱자 노는 것이 아니죠. 그분들은요. 그렇게 또 사셔야 돼요. 이제 젊은이들이 집에서는 늘 게임만 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냐 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무슨 일을 하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냥 대충 눈가림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빨래라도 마찬가지고 상추를 씻을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제가 상추만 보면요 늘 뒤집어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상추가 그때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제 입으로 들어갔던 그 수많은 진딧물을 생각을 하면은 상추를 뒤집어서 보는. 제가 이런 것을 알고 저희 교구 식구들이요, 이전 교회에서는 상추를 준비를 안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상추를 준비를 했는데요.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는지, 정말로 깨끗하게, 누가 봐도 색깔이 연해졌을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걸 뒤집어 보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요, 마음에 상처를 좀 받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깨끗하게 씻었는데 왜 뒤집어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분이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는데 내가 뒤집어 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뒤부터는요, 쌈을 싸서 먹을 때 그냥 뒤집어서 쌈을 쌉니다. 이렇게. 지금도 습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싸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그냥 쌈을, 그러면서 조금씩 묻어 있어도 지금 별로 개념치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보는, 일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가장 거룩한 모습, 일에 대한 자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요. 증인은 법정에 서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카스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는데요. 그 바카스를 선전을 하면서 이것만 먹으면은 피로가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 먹으면은 사실 바카스, 죄송합니다. 그거를 마시게 되면은 피로가 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리죠. 안 풀림에도 불구하고 바카스 하면서 쾅 찍으면서 FS 막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딱 제시를 하는데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바쿠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세 가족이 한 6분, 7분 오셨는데요. 우리 담당 권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확신 있게, 당당하게,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잘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분명히 신뢰하면서 확신 있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왕이라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이라고 분명히 신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이게 신뢰를 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이 신뢰가 딱 가니까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말했습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갑니다. 가서 말합니다. 데리고 옵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안드레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형제? 시몬이었죠. 베드로죠. 베드로를 찾아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요, 페트로스라고 해서 반석을 말합니다.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찾아가십시오. 대신에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해놓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관계를요,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해놓고 찾아가서 교회 가자 그러면요, 아무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같이 살고 있던 사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가서, 그 다음에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못합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드림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 저는 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못하지만은 그분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거예요. 느끼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저한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만 오게 되어지면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은 그분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곳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양심껏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